VOA 세계 뉴스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5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무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왕 부장은 제79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의 이날 회담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안정적 발전을 유지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또 우크라이나의 필요에 따라 추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으며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과 소통할 의향이 있다고 왕 부장은 밝혔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왕 부장과 유엔 헌장에 근거한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원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또 시비하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원한 중국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두 장관은 무역 등 관계 발전 방안과 향후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회담을 갖고 중러 포괄적 전략 협력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자주의를 계속 추구하면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보다 정의롭고 합리적인 국제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하는 한편 브릭스 협력체제 강화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회담이 건설적이었다면서 두 장관이 우크라이나 분쟁 조정과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 특사를 양국에 파견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30여 개 나라가 전후 복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에 합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 지원을 위한 공동선언에 미국, 알바니아, 불가리아 등 30여 개국이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요 7개국 정상들은 현재와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한편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군사, 예산, 인도주의, 재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러시아가 초래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인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거시금융 안정과 에너지 등 기반시설 복구, 사법체계 개혁, 유럽연합 가입의 맥락 내에서 법치주의의 확립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로 동결된 유럽 내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약 500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각국 및 국제단체들의 기부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 국방부는 이날 미국 대통령 인출 권한을 통한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오늘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공식 발표될 젤렌스키 대통령의 승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핵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 운용 전략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러시아 안보회의에서 핵 억제력 국가정책 기본원칙에 대한 수정과 관련해 군사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와 동맹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위협과 위험의 출현을 포함한 변수들을 고려해 상황 전개를 예측하고 현실에 맞게 전략계획 문서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비핵 국가이지만 핵 보유국의 참여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이들의 러시아에 대한 침략은 공동공격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정안은 러시아를 향한 전략, 전술 항공기의 대규모 이륙 또는 순항미사일, 드론, 극초음속 무기 발사 징후는 러시아가 이에 핵으로 대응하기에 충분한 이유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동맹국 벨라루스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도 핵 사용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해온 미국 등 서방국들을 향해 핵 사용 위협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26일 헤즈볼라와의 교전 중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가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한 성명에서 전날 미국 등 서방국들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21일간의 교전 중지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 3명 중 1명이 근시라는 중국 중산대학교 연구팀의 아동청소년 연구 소식 들어보시겠습니까? 가디언 신문과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는 세계 50개 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 500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까지 발표된 약 270건의 연구를 분석한 것입니다. 1990년대 24%였던 세계 아동 청소년의 근시율이 2000년대에는 25%로 1%만 증가했는데요. 2010년대에는 30%, 그리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6%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의 40%,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근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3년간 눈에 띄게 늘어난 이 세계 아동 청소년의 근시율은 코로나 봉쇄로 야외 활동은 줄고 컴퓨터 화면에 노출된 시간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높은 이 동아시아 일부 나라의 근시율은 사회문화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일본 아동 청소년의 근시율이 85%나 됩니다. 한국은 73%, 이웃한 중국과 러시아의 40% 수준보다 높았고요. 영국이나 미국은 15%, 남미 파라과이와 아프리카 우간다의 1% 수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이 지역에 만연한 시력이 발달하고 만들어지는 시기에 시작하는 조기 교육 때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근시는 보통 학교에 들어갈 나이쯤에 시작돼서 눈 성장이 멈추는 10살 정도까지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 책이나 화면을 너무 집중해서 보는 습관이 눈 근육을 긴장시켜서 근시를 만든다면서 한국과 중국 등 이 동아시아 지역의 근시율과 6살이나 8살은 되어야 학교 교육을 시작하는 아프리카 근시율을 비교하면서 아시아보다 아프리카 쪽이 7배가 더 낮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처음 시력 검사를 시작하는 나이, 또 관리에 아주 신경을 써야 할 나이는 보통 7살에서 9살 사이랍니다. 이 나이 어린이들은 매일 적어도 2시간은 멀리 보고 움직이는 야외 활동해야 하고요. 근시 비율이 높으면 나이가 들었을 때 비정상적으로 눈 질환이 많아진다는 것이 안과 전문가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아침 9시 8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23도, 구름 많이 끼었고요. 비도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먼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9월 20일, 27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입니다.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요. 영동 지역으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원산, 장전, 함흥, 신포 등 동해안 지역인데요. 원산, 장전은 28일까지 비와 함께 바람도 이어지는데 20에서 60mm 정도 예상합니다. 금요일 북한의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27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6도, 개성 17도, 원산 17도, 희산은 9도까지 떨어지고요.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은 27도, 비가 내리는 원산은 22도까지 떨어집니다. 함흥은 24도, 중강의 낮 최고 기온도 24도, 청진 22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도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드립니다. 미국 정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들으시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그러니까 힙한 한반도. 그래서 HH 알크 힙한 한반도의 예술인들이 탄 방주란.
네. 개성 넘치는 신세대 한국 청년들, 아주 힙한 청년들이 만나서 평화와 통일을 말하는 패션 콘서트를 열고 있답니다.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자,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들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21일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한 암살 시도의 배후가 이란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중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법무부가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동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근거를 둔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프랑스가 지금 양측에 즉각 휴전하라고 촉구를 했네요.
네, 미국과 프랑스 여타 동맹국들이 함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격화하는 분쟁에서 협상을 위해서 21일 동안 즉각 휴전하라고 25일 촉구했습니다. 현재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진행 중인데요. 이 총회와 별도로 이들 나라가 공동 성명을 내고
네.
최근 전투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더 광범위한 지역 긴장 고조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21일 동안 즉각 휴전.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싸움을 멈추고 그 기간 안에 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성명은 외교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레바논 이스라엘 국경에서 일단 21일간 휴전하자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임시 휴전을 즉각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해서 이번 성명에 참여한 나라로는 영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 등이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당장 휴전을 요구한다는 건 현지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19일부터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 목표물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고 여기에 헤즈볼라가 반격하면서 양측 공방이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네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런 위험을 다시 경고했는데요. 이 구테우스 총장 말을 한번 들어보죠.
Hell is breaking loose in Lebanon. As I told the General Assembly yesterday, we should all be alarmed by the escalation.
네, 레바논의 지옥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이 긴장 고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면전을 피해야 하며 이 전면전이 분명히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즉각 휴전 촉구에 분쟁 당사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스라엘은 휴전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이 26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X에 올린 글에서 승리하고 북부 주민들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해 이 헤즈볼라 테러 분자 조직과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총리실도 이날 성명을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21일 휴전 안에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휴전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라고 전했습니다.
네네.
또 네타냐후 총리가 전력으로 끝까지 싸우라고 군에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는 이 휴전 안에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지금 현지 시각은 26일입니다. 26일 오후인데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레바논 동부 베카 계곡과 이 남부에 있는 이 테러 목표물 약 75개를 간밤에 공격했고, 26일에도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물들을 새로 공격하고 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네.
반대로 헤즈볼라는 이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인근에 있는 이 방위산업단지를 겨냥해 로켓을 쐈다라고 26일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25일에 50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BBC 방송은 지난 23일부터 지금까지 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을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까지 들어가서 헤즈볼라와 싸운 상황 매우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전투기나 미사일,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아니라 레바논 안에서 지상전이 시작되는 걸 무척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군 지도부가 25일에는 이 지상전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해서 그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네.
헤르지 할레비 총참모장은 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 광범위한 공습이 이 지상군이 적 영토에 진입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25일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 대규모 공습이 지상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할레비 총참모장은 이날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에서 훈련하는 이 7여단 병사들을 만나서 목표는 아주 명확하다. 북부 주민들이 귀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목표를 이루려고 우리는 기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이건 우리 군화가 적 영토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안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BBC는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도 지상전이 닥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부 지역의 작전 임무를 위해서 이스라엘군이 두 개의 예비 여단을 소집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했던 암살 시도의 배후가 이란일 수 있다고 말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민트힐에서 한 유세에서 청중들한테 아시다시피 내 목숨을 노린 암살 시도가 우리가 알기로는 두 건이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란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네, 국가정보국장실 ODNI가 지난 24일에 이 트럼프 후보 측에 이 설명했던 내용에 근거한 거는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 진영이 24일에 성명을 냈는데요. ODNI는 미국을 불안정하게 하고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 후보를 암살하려는 이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협과 관련된 브리핑을 트럼프 후보에게 제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ODNI 대변인은 이 해당 브리핑을 한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유세에서 그런 그 시도를 하는 나라를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경고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But if I were the president, I would inform the threatening country, in this case Iran, that if you do anything to harm this person, we are going to
do it. 내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위협을 주는 나라, 이번 경우에는 이란에 이 사람한테 해를 주면 최대 도시와 나라 전체를 산산조각낼 것이라고 경고하겠다고 트럼프 후보가 말했습니다.
네네.
또 그렇게 해야만 더는 위협이 없을 텐데 현재 미국에는 지도력과 필요한 사람이나 지도자들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동정을 보겠습니다. 자,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펜실베니아주에서 경제 공약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25일 피츠버그 경제클럽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경제 공약을 제시하면서 중상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리스 후보 말을 들어보죠.
I intend to chart a new way forward and grow America's middle class.
앞으로 나갈 새로운 길을 열고 미국의 중산층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그럴 뜻이 없다면서 강력한 중산층 형성이 나의 대통령직에 있어 명확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라고 해리스 후보는 밝혔습니다.
네네.
해리스 후보는 또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관되고도 투명한 규칙을 믿는 캐피탈리스트, 자본주의자라고 말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네. 그 해리스 후보가 연설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제시했습니까?
네, 경제 부문에서 이미 제시했던 개념인 이 기회의 경제를 강조하면서 이걸 뒷받침할 세 가지 기둥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생활비 줄이기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투자, 그리고 미래 산업 선도 등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특히 이 중소기업이나 이 주택건설 업체에 대한 세금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이 거대 기업에 매기는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앞서 해리스 후보가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릴 거라고 발표한 바가 있죠.
맞습니다. 이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네.
아, 그런가 하면 해리스 후보는 이 바이오 산업이나 항공 우주, AI, 블록체인 기술도 이 청정에너지 같은 21세기 유망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 참고로 방금 언급한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 네트워크 상에서 다수의 합의가 필요해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이 분산 컴퓨팅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그 해리스 후보 연설을 두고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나온 얘기가 있을까요?
네, 캐롤라인 리벳 대변인은 이 해리스 후보 말이 거짓으로 가득 찼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해리스 후보가 말할 때마다 오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5일에 이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앞서서 5월에 내놓은 전망이었던 3.1%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경제 성장 전망이 개선이 됐는데요. 전망이 높아졌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물가 상승세가 완화하고 무역 성장이나 실질 소득이 개선되겠다는 것입니다. 마티아스 코만 사무총장은 이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감소와 강력한 무역 성장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내년 2025년에도 3.2%로 경제 회복력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 OECD가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전망을 했습니까?
네, 내년 말까지는 대부분의 주요 나라에서 목표치를 달성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요 20개국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5.4%에서 내년에는 3.3%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만약에 최근의 유가 하락세와 이 식량 가격 완화가 계속되면은 내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망하는 것보다 0.5%포인트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미국도 4년여 만에 금리를 내렸는데요. 이런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도 세계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OECD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에 이 금리를 낮춰서 미국의 현 금리가 4.75%에서 5% 사이지만 내년 말이 되면 3.5%까지 낮아지고 유럽 중앙은행도 이 금리를 2.25%로 낮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이런 조처가 향후에 소비자 지출을 늘리고 이런 소비자 지출이 인플레이션 하락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역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살펴보죠.
네, 미국은 앞선 전망과 마찬가지로 올해 2.6%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내년에는 다소 둔화한 1.6%로 전망됐습니다. 아, 중국은 올해 4.9%, 내년엔 4.5%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이 올해 0.7%, 내년에는 1.3%로 내년에 경제가 거의 배 정도 성장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거는 소득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전 세계에서도 정말 빠르게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가 있네요.
인도입니다. 이 탄탄한 내수가 이 경제 활동을 촉진하면서 올해의 6.7%에 이어서 내년에는 6.8%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뒤이어서 인도네시아가 올해 5.1%, 내년 5.2%, 한국은 올해 2.5%에서 내년에 2.2%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서가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OECD의 이번 보고서는 세계 경제 성장, 뭐 대체적으로 좀 밝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몇 가지 위험도 경고했습니다.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현대 중동에서도 이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긴장이 지속이 되면 물가가 다시 오르고 이 세계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국제기구의 이런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뭐 정책 이반자들이 자세히 보고 있을 텐데 권고사항도 내놨죠.
네. OECD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노동시장 압력이 줄어들면서 금리 인하가 계속되겠지만 인하 시기라든지 범위는 경제지표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각국이 재정 여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또 기후변화에 필요한 투자 같은 이 미래의 지출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비자사, 미국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네, 연방 법무부가 이 비자를 상대로 해서 이 반독점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24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자가 이 규모와 지배력을 이용해서 직불카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법원에 낸 소장을 보면요. 이 비자 측은 가맹점이라든지 상인들이 특정한 거래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거액의 재정적 처벌을 부과해서 거의 모든 결제를 이 자사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하도록 강요했다고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이걸 통해서 수수료가 더 낮고 규모가 작은 이 경쟁 업체를 쓰는 거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됐다는 거죠. 또 페이팔이나 애플 같은 이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던 기술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이들 기업에 이 비자가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사람마다 신용카드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신데 그 종류도 다양하죠. 그런데 그 직불카드, 현금카드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지불수단이라고요?
네, 신용카드보다 배 이상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자가 이 직불거래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기업에 추가 수수료 수십억 달러를 부과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는데요.
네.
비자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직불카드 거래 가운데 60% 이상을 처리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연 70억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챙긴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막대한 이윤을 정당한 방식을 통하지 않고 얻었다는 게 미국 법무부의 판단입니까?
맞습니다. 이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이 성명에서 비자는 경쟁시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힘을 불법적으로 축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인들과 은행은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이나 서비스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런 비용을 소비자한테 떠넘겼다면서 결과적으로 비자의 이런 행위는 거의 모든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연방 법무부가 제소했습니다. 비자 카드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줄리 로텐버그 총괄 법률 고문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 부당 제소를 법무부가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로텐버그 고문은 이번 소송은 비자가 직불카드 시장에서 경쟁하는 많은 업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고 이 시장 안에서 성장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방 법무부가 비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네. 지난 2021년에 이 금융기술 스타트업인 플레이드를 인수하려고 하자 이걸 막기 위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인수합병 계획이 폐기됐고 소송도 기각이 됐는데요. 법무부가 같은 해에는 이 비자의 직불카드 관행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비자의 경쟁업체인 마스터카드도 지난 4월 이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천원을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는 정식 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DC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시도된 것이 바로 워싱턴 DC 편입 법안이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이 워싱턴 DC 편입 법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e have a process to do that, a democratic process. What Congress cannot do is override the Constitution anytime it becomes inconvenient for a majority in Congress.
지난 2021년 6월 연방 상원에서 워싱턴 DC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워싱턴 DC 편입 법안을 두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헌법 수정이 아닌 다수결로 통과된 일반 법안으로 DC 지위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지난 2020년 6월 연방 하원이 워싱턴 DC 편입 법안 HR 51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상원과 하원 통틀어 DC에 정식 주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HR 51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해 정식 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HR 51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 법안은 워싱턴 더글러스 커먼웰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DC의 새 명칭에서 더글러스는 19세기의 사회개혁가이자 노예해방론자였던 프레드릭 더글러스에서 따왔습니다.
The district lacks local autonomy. Its budget and local laws, unlike those of states, are subject to approval by Congress. Its residents pay federal...
HR 51은 DC,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 시장이 새로운 DC, 더글러스 커먼웰스를 연방의회에서 대표할 상원의원 2명과 하원의원 1명을 첫 선거에서 뽑도록 하는 포고령을 발동하도록 했습니다. 새 DC는 몇몇 구역을 제외하고 기존 DC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제외되는 구역에는 백악관과 의사당, 대법원, 주요 연방 기념물, 그리고 내셔널몰과 의사당 건물에 인접한 연방 행정 입법 사법부 사무실 건물 같은 연방 건물과 기념물이 포함됩니다. 더글러스 커먼웰스를 제외한 기존 DC 지역은 수도이자 연방 정부 소재지로 지정됩니다. 51은 새 DC가 의회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방 당국은 새로운 DC 안에 있는 군사 용지와 특정한 여타 자산에 대한 권한을 유지합니다. 현 DC 정부에 따르면 DC가 주가 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DC 위원회가 주 입법 기구로 기능한다고 설명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워싱턴 DC 편입 법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개성 넘치는 신세대 청년들, 남북한 출신의 청년들이 모여서 평화와 통일을 논하는 패션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품은 문화기획사라는 의미로 세웠다는 회사 엘킹덤 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하는 남북예술단원, 이름도 참 신세대스러운 남북아트크루 할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남북아트크루 할크를 만나보시죠.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지금 사실 이번 연도 말에 또 본격적으로 공연을 관객들 더 모객도 하고 그렇게 홍보 마케팅도 해서 공연을 또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몇 석 정도요?
남북 아트크루 할크의 이가영 대표와 팀원들이 연말에 할 공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패션 콘서트를 진행할 공연장은 어디가 좋을지, 또 객석 규모는 어느 정도나 잡을지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는데요. 먼저 이가영 대표는 남북 예술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 할크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엘킹덤 기획사 소속의 한반도 힙한 예술인들의 공동체인 할크는 방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힙한 한반도, 그래서 HH알크, 힙한 한반도의 예술인들이 탄 방주란 뜻으로 남한과 북한의 예술인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왜 방주라는 이름을 썼었냐면요. 그 방주는 두 척의 배가 나란히 가는 형태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남과 북이 연합해서 사이좋게 나아가는 모습을 꿈꿨고, 그래서 아, 우리 공동체가 있다면 이런 하나의 연합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면 좋겠다. 그래서 힙한 한반도 더하기 알크 방주를 줄여서 할크라는 공동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대표는 어렸을 적부터 이 북한이 낯설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할머니가 실향민이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사실 친할머니께서 그 신의주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나 저에게는 북한이 탈 주민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평화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겐 너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이었고 함께 사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전 자연스러웠고, 오히려 왜 이거를 남한에서 관심이 없지? 저는 그게 물음표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한반도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그리고 내가 남한이라는 땅에서 태어났다면 이 분단 국가에 어떠한 사명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남한 분들에게 그 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자.
현재 할크에는 모두 12명의 남북한 출신 예술인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각자 자기 전공과 관심 분야를 살려 문화 예술로서 평화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언니가 같이 세웠던 언니 끝까지 함께하고 있고, 원년 멤버는 지금 총 4명. 그리고 2011년도에 뮤지션 친구인 정형제 친구가 함께하고 있고, 그 외에 춤을 추거나 뭐 메이크업을 하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은 함께한 지 벌써 2016년인가 그때부터 함께했기 때문에 꽤 됐죠. 그래서 뮤지션들 계시고,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작곡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있고, 춤추는 사람들, 그다음에 디자이너들 있고요. 그다음에 연극하는 사람들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할크에서는 의상 제작과 총체적인 기획을 맡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복으로 한반도를 연결하는 패션 콘서트 힙한을 기획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다양한 무대에서 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저희 할크에서 만들어낸 콘텐츠가 힙한이라는 메시지 공연이에요. 왜 메시지 공연이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춤만 추고 끝이 아니라 그 춤 안에 안무 동작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춤만 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공연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들, 안무들, 의상, 영상, 그 모든 것을 다 창작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무에 맞는 또 영상, 영상에 맞는 음악, 뭔가 이런 것들 다 연결돼가지고 되게 융복합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복과 춤과 음악으로 평화를 전하는 메시지 공연이 작년에 여러 번 공연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차별화는 없었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 뻔하지 않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뭐지? 하고 고개를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콘텐츠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저희의 차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는 패션 콘서트인 힙한을 한반도의 사계절을 표현한 메시지 공연이라고 했고요. 일회성으로 만들어낸 공연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수십 개의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공연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획안을 작성을 했었는데, 그거의 총집합이 힙한이라는 메시지 공연이었거든요. 그동안은 뭔가 공연 따로, 패션쇼 따로, 음악 따로, 뭔가 따로따로였다면 힙한이라는 이 메시지 공연은 그 모든 노하우가 다 녹여진 콘텐츠였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제가 만든 옷이고 실제로 공연에 썼던 옷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던 한복을 입은 댄서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안무를 만들어서, 사계절이 있잖아요, 한반도에는. 계절마다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만든 무대였거든요. 근데 이 공연을 지금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대중분들의 반응이 제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디벨롭해서 꾸준히 계속 공연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 패션쇼처럼 모델이 워킹하는 것이 아닌 이 힙한에서는 댄서가 모던 한복을 입고 사계절로 표현한 한반도의 역사를 담은 춤을 추는데요. 이 공연에 관한 모든 것이 자체 제작이다 보니까 이 활동하는 팀원들도 사명감으로 임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에게 가장 감사한 거는 팀원들, 크루들 있잖아요. 뮤지션들, 댄서들, 뭐 디자이너들. 근데 이 친구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 대부분이었어요. 왜냐면 하루하루 사는 것도 많이 버겁잖아요.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막 통일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우리 남한인 예술인들이었는데 저희 할크라는 이 컨텐츠에 함께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번에 새로운 안무를 만들 때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저는 그게 가장 큰 감사했던 점인 것 같아요.
또한 팀원 가운데 기타를 연주하고 작곡하는 정형재 씨는 이 할크를 통해 통일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곡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전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가영 대표의 이야기를 담은 소녀와 할머니라는 곡을 소개했습니다.
어릴 적 헤어진 소년과 소녀는 이젠 하얀 머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만
소녀와 할머니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이가영 대표님 할머니가 이제 실향민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가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고 가사와 곡을 같이 써내려간 그런 곡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는 그런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스토리텔링을 곡으로 쓰면서 뭔가 이미지로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이 할크를 통해서 뭐 대박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작품 활동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 명이라도 뭔가 이 감동을 느낄 수 있다면은 작품을 이어가는 것이 좀 의미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6년 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하시나 씨도 이 할크의 신임 멤버인데요. 앞으로 패션 디자인 쪽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패션을 가지고 특히 이제 남녀가 댄스로 표현을 하는 게 저는 좀 처음 접해보는 거였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통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할 것 같고요.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원래는 통일에 더 관심을 갖고 그걸 많이 알려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통일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저는 북한에 또 아직 가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그래서 원래 힘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할크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할크에서 이제 또 제가 보았던 경험이나 느낌을 많이 살려가지고 한복을 좀 더 개조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끝으로 이 대표는 이 평화의 메시지를 실은 한반도의 방주, 이 할크의 항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은 온 국민들과 단체들과 정부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그날 정말 기적 같은 날이겠지만 그래야 통일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 엘킹덤 기획사는 이 할크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더 많은 북향민들과 남한 친구들의 어떤 네트워킹을 더 견고히 해서 이러한 문을 차근차근 열어나가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의사, 우리가 보통 doctor이라고 말하는 의사, 특히 전문 분야의 전문의들은 또 따로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good to be here.
Do you do a regular checkup with your physician?
Sometimes, but that's not regular.
When you try to make an appointment with a specialist, it is sometimes hard to find a doctor. Today, we'll look at different types of doctors.
Now, we simply call them doctors, but most doctors have an extra expertise in one type of medicine or another. In fact, there are several hundred medical specialties. So, let's go over the most common types of doctors you'll likely see here. Now, physician is a general term for a doctor who has earned a medical degree, usually your primary doctor. Family physicians take care of the whole family, including children, adults, and the elderly. They do routine checkups and screening tests, give you flu and immunization shots, and manage things like diabetes and other ongoing medical conditions.
Physician, family physician, primary doctor, 주치의, 개인 어느 한 사람의 건강 상태나 병에 대해 상담 또는 치료해주는 의사, 보통 내과 의사를 physician이라고 합니다.
A specialist is a doctor with advanced training in a specific area.
각 분야의 전문 의사, 여러 종류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Surgeons practice surgery.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를 surgeon이라고 합니다.
An anesthesiologist gives you drugs to numb your pain or to put you asleep during surgery, childbirth, or other procedures. And they monitor your vital signs while you're under anesthesia.
마취과 의사였고요.
A cardiologist is an expert on the heart and blood vessels. You might see them for heart failure, a heart attack, high blood pressure, or an irregular heartbeat.
심장 전문 의사, cardiologist, 들으셨습니다.
And a dermatologist deals with problems with your skin.
피부과 의사죠.
Dentist.
치과 의사.
Neurologists are specialists in the nervous system, which includes the brain, spinal cord, and nerves.
Neurologist, 신경과 의사였죠.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re often called OBGYNs. They are doctors who focus on women's health, including pregnancy and childbirth.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Then there's ophthalmologists.
You call them eye doctors. 안과 의사입니다.
Yes, because it's easier to pronounce. Now, a doctor of acupuncture is usually an oriental doctor.
한의사입니다.
An orthopedic surgeon specializes in bones, muscles, ligaments, tendons, and joints.
정형외과 의사였죠.
Then there's otorhinolaryngology, which is the unpronounceable term for ENTs, which are ear, nose, and throat doctors.
이비인후과 전문 의사, 쉽게 ENT doctor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Podiatrists care for problems in your ankles and feet.
발 전문 의사죠.
A pediatrician cares for children from birth to young adulthood.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Pediatrician.
Plastic surgeons. You might call them cosmetic surgeons. They rebuild or repair your skin, face, hands, breasts, or body after an injury or disease for cosmetic reasons.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Plastic surgeon 또는 cosmetic surgeon 두 개 다 사용됩니다.
And psychiatrists are doctors who work with mental, emotional, or addictive disorders.
정신과 전문 의사죠.
Radiologists use X-rays, ultrasound, and other imaging tests to diagnose diseases.
방사선 전문 의사입니다.
Urologists are surgeons who care for men and women with problems in the urinary tract, like the bladder.
비뇨기과 의사까지 들으셨습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여러 분야 전문 의사들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종교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서 안잘리 카우르 국제개발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종교의 자유는 표현과 결사, 이동 그리고 집회의 자유와 깊은 연관이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re religious freedom protections are absent, we find conflict, instability, and terrorism. USAID's work in Pakistan.
카오르 부국장은 종교의 자유 보호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갈등과 불안정성, 테러리즘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에서 국제개발처는 보다 탄력적이고 성평등하며 포용적이고 번영하는 국가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2023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헌법에는 심각한 신성모독법과 아마디족과 같은 소수민족의 무슬림 신분 확인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 당국과 폭도들의 폭력과 학대에 직면한 종교 소수자들에 대한 여러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와 협력해 아마디 무슬림에 관한 신성모독법과 관련한 법에 대한 진전을 촉구하고 소수 종교 공동체 구성원을 더 잘 보호하며 종교 간의 존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파키스탄에 종교 소수자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폭력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 국제개발처는 지역사회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분쟁 피해 지역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을 차단해 회복력과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카오르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For example, the Building Peace in Pakistan project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strengthens digital news platforms.
카오르 부국장은 예를 들어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시행하는 파키스탄 평화구축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스 플랫폼을 강화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00개 이상의 학교와 대학, 초등학교에서 사회행동 프로젝트나 정책 세미나, 커뮤니티 대화와 회의를 통해 평화와 사회통합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제는 학생 지도자와 대학에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부터 혐오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잡지 편집자를 교육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카오르 부국장은 미 국제개발처는 파키스탄이 민간정부와 시민들 간의 정치적 대표성과 건설적인 대화, 종파와 부족, 종교적 노선에 걸쳐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는 활동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 공존에 대한 확신과 파키스탄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